제12장 전체가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내맡김. 시간 1950년 2월 6일 월요일.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방법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면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일들은 그 목적이 곧 방법이 아니고 방법도 곧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방법을 하나로 합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두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도록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나를 그분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 개인은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통행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없게 됩니다. 당시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은 자신이 천당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일 뿐 아니라 더욱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수단 삼아 당신을 당신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런 다음 우리를 방법으로 삼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편리하게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나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너를 만지기만 해도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만일 내게 보류하는 것이 있다면 내 몸이 제한이 되므로 하나님은 내게서 통행하실 수 없으며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많은 죄인들로 하여금 내게서 공급을 얻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5만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5만 가지의 자질구레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씩 구원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한 영 안에 침례주어 흩어질 수 없고 긴밀히 연결된 한 세 사람으로 합해지고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한 사람씩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나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산 돌과 같고 나갈 때는 신령한 집으로서 함께 동역하여 나갑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단독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정직한 말 한마디를 묻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단체 혹은 하나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혹은 한 무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완전히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을 때 나가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한 몸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단결되게 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요 직업임.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사명, 곧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일상적인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교회는 다른 목적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직업이나 학업이나 전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가 사업이나 집안일이나 생계나 앞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아는 형제자매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복음 전파라는 새 직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의 옛 생명이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원래 직업도 죽었습니다. 오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생명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직업이 아직 바뀌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반드시 이름을 날리고 성공해야 한다는 과거에 정한 뜻을 회상합니다.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은 아직 직업을 갖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꿈을 꾸며 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이름난 기술자가 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직업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칭이 아니라 그것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신을 내맡김이라고 칭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바뀌었고 직업도 바뀌어서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사역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직업도 다르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동일한 직업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았지만 직업이 바뀌지 않은 채 새 생명만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바뀐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직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직업이 바뀔 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업은 완전히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방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새로운 직업을 몇몇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는 가서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서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으며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보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는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나갔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과 같은지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개신교는 지난 140-150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지만 그리 좋은 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는 부흥일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국위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항일전쟁 때 중경이나 상해에서 길에 자리를 잡아놓고 옷을 파는 것과 같은 자질구레한 부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질구레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전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 전체의 복음 전파가 되어야지 한두 사람의 자질구레한 복음 전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개개인이 자질구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동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셨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온 무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한 가지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다. 과거 개신교가 우리에게 준 것은 자질구레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것이 좋기는 하지만 충분히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길은 전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역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동역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파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 누가복음 18장에 그 젊은 관원은 주님이 모든 소유를 팔고 그분을 따라야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쥐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된 문제는 부자가 재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여 무엇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젊은 관원의 잘못은 돈을 사랑하는 데 있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리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부자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잊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청한다면 약대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리기를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에 올 때 한 노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젊은 사람은 열심을 내기가 쉽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돈을 물쓰듯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돈을 만져보았고 돈이 좋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아편과 같이 적게 만져야 쉽게 끊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끊기가 어려우며 피울수록 더욱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타지방 사람이라서 삭개오의 상황을 모르고 이번에 그의 꾀에 넘어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한번 주의 영광을 보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한번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행한 것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의지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이 임했으므로 그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5절과 대조해 볼 때 이 구원이 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의 젊은 관원이 본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했고 19장의 노인 삭개오가 본 것은 주 예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이미 바늘귀로 들어가서 다른 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기묘한 방식으로 그로 하여금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전체가 복음의 사업을 함. 삭개오의 일은 누가복음 19장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귀인이 종 열에게 장사하라고 한 것의 비유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전반부는 우리의 돈을 바닥나게 하고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은 장사하도록 그분의 돈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더욱이 이것을 한두 종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열 명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10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종을 가리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전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위해 복음의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사로서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상품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상품입니다. 우리 열 종들은 마땅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천가게 혹은 비누가게 등을 하겠지만 실제로 파는 상품은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열 개의 소매점을 찾아서 복음의 장사를 나누어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체가 복음의 사업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매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교회 전체가 다 그분을 위해 복음의 사업을 하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열 명의 종들 가운데서 오직 한 종만이 관점이 달라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는데 그 결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한 것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가 봉사하는 것을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시간이 있을 때 약간 복음을 전했으며 혹은 양심이 괴로울 때 달래기 위해 약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가 다 복음 전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업을 하려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본래 당신은 자신의 사업과 생활만을 관심하였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당신은 당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마음은 하늘에 있고 나의 재물은 여전히 이 땅에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 당신은 주여 당신의 말씀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믿을만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을만한 것입니까? 당신의 재물이 하늘로 가야만이 당신의 마음도 하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한 면에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내맡긴 재물을 복음 사업을 경영하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당신의 출자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복음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투자만 돌보고 자기의 재물만 돌보며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황폐하게 내버려 둔다면 이 땅에서 복음은 나아갈 길이 없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재물에서 나와야 하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당신이라는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깊은 가르침이 아니라 보충 수업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 합니다. 내맡긴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내맡기고 당신의 직업과 물질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부를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당신의 직업은 복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직업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생활을 위해 직업을 가졌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업을 최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직업이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코 복음이 직업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어떤 형제자매는 일하는 곳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모든 형제자매들의 앞길은 모두 함께 놓고 함께 동역해야 하는데 심지어 당신이 거하는 곳도 단지 피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난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제자들은 도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피하는 것은 덩달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익양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이주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겸하여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형제자매들이 한 무리를 지어 복음을 위해 갔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포기하자니 괴롭고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니 안 되고 세상 길로 가는 일이 한 가지라도 많아지면 양심이 불안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가장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주총회를 여는 무한회사로서 생산합작회사를 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사를 위해 돈을 내놓고 회사에 와서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세상과 명예와 사업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생산을 위해야 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난 후 세상 물건이 쓸모없게 될수록 나는 커질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전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가까워지고 바로 문 앞에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지연시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재물을 내놓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직업과 거처와 시간과 앞길을 모두 내놓는 것이고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동역하는 복음 전파. 오늘 주님의 길은 교회 전체가 동역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길을 원치 않고 교회의 단체적인 봉사를 원하십니다. 젊었을 때 나는 꿈꾸기를 좋아하고 웅지를 갖고 큰 뜻을 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내 마음은 무언가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바울의 웅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흥사나 유명한 전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역하여 교회 전체가 복음 전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 전체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 홍콩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드려진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존재를 다 맡기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교회를 통한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나는 개인이 돈을 벌기보다는 회사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전체가 복음의 간증을 하고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해석한 것은 어떤 사람은 단독적인 종이 되어 개인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교회의 봉사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도 역시 교회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홍콩은 고도의 상업구역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린다면 홍콩 전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홍콩이 아주 느슨하고 어려운 곳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한 사람도 개인의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 무리가 자신을 내맡기기 바랍니다. 당신의 재물과 당신의 사업과 앞길을 내놓을 뿐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도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본업은 복음 전파이고 그 이외 모든 일은 부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표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조금이라도 넓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표준을 변개하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전도자들입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이 엿새 동안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일곱째 날에 예배만 보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최초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재물을 내놓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복음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요구는 매우 엄격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소극적으로 간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면에서 전진해야만 앞에 노정을 달릴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보류하거나 소극적이 된다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위 형제님. 주여, 우리는 자신이 수년 동안 당신을 섬기는 데에서 느슨하고 철저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당신의 생명과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에 대해 경홀히 하거나 함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재물을 얻으소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냥 두지 마시고 한 사람도 방청하거나 방관하거나 관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여기서 들은 우리 각 사람에게 느슨하지 않고 적극적인 면에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온전히 얻으사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길이 통행되게 하소서. 아멘.